지난주 향수 예배 함께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보시면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최충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거의 같은 본문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은요 그 같은 구절은 아니고 병행 구절입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강조점과 관점에 따라서 때로 전혀 다른 부분이 보이는 것, 이것이 병행구절이 주는 큰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은 지난주 말씀인 마가복음 6장과 거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나중에 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직접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야기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과는 또 다른 경험, 이 기적을 경험했던 한 제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다와 같은 인생 가운데 폭풍은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엔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덜덜 떨 수도 있고 그 풍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놀랍게도 그 물 위를 걸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묵상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폭풍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앞에 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맞이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폭풍을 넘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폭풍을 넘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요? 주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인생.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이걸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28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요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엉뚱한 요청입니다. 조금 전까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폭풍과 풍랑에 덜덜 떨고 있던 베드로, 심지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 아니야? 유령이다 라고 함께 소리질렀던 그가 예수님임을 확인하자마자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마 다른 제자들을 보기에 상당히 황당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 주님이신 거 알았으면 풍랑 멈추게 해주세요 하면 될 일이지 무슨 물 위를 걷게 해달래. 만약 우리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우린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7살짜리 아이라고 했을지라도 아이를 나무랐을 겁니다. 아유 아무리 철이었어도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예수님한테 할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라도 그럴진데 지금 이 말을 한 건 누굽니까? 덩치도 커다란 베드로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굉장히 철없고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눈앞의 위협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안심시키시려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시는 바로 이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니요.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분명한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기적을 상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감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눈앞에 두려운 상황만을 어떻게 벗어날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을 넘어서 내게 주실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져온, 이 작은 차이가 가져온 이 큰 이 차이점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쁨과 특권 말입니다. 비록 몇 발자국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인간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미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의 친성,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바로 그 단어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직접적으로 걸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덜덜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자국을 내밀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것이 조금 의심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저는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능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번 국내 매세에서 저희 수지팔지구는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은 교회였던 대전 유성의 꿈꾸는 교회라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함께 은혜를 기대하면서 준비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7월 중순에 많은 비로 인해서 막 길들이 침수되고 막 경보 뜨고 그랬던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특보가 계속 이어졌었죠. 우리 저희 그 출발 예정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갈 수가 있겠느냐?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평소 전혀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는 그런 신실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마저도 아, 이거 좀 뭔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책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나름 또 목사 아닙니까? 권사님, 이런 것으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평안히 기도하면서 다음날 사역을 제가 깔끔하게 잘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때부터 마음이 떨립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유, 비 많이 오면 어떡하지? 현지 목사님께 전화를 겁니다. 목사님, 괜찮죠? 센터장 목사님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아, 가야 되죠? 친한 목사님께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줘요.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담대한 척 했습니다만 사실 저도 두려웠던 겁니다. 내일 태풍은 도저히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 폭풍과 폭우가 몰려들어오면 어떡하지? 마침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폭우 90%.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국내 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폭우 경보가 무색하게 구름은 끼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날 저희 지구는 프로그램이었던 트램플린, 아시죠? 전문용어로 방방이, 이거 하시는 집사님이 근데 정말 열심히 막 두세 시간 동안 그걸 하시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지 않으셨으면 목사님 이거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 지구 하루 종일 매 팀, 아이들과 팀원들 포함해서 거의 200명 가까이 밖에서 바베큐 구워 먹고 모든 프로그램 다 마치고 9시까지 하고 나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사역 다 마치고 소감 나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이미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괜히 부족해서, 우리가 괜히 두려워서,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이 기쁨과 감사를 오히려 놓칠 뻔했다고 말입니다. 믿음은 중요한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우리 생각에 갇혀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 이것만 도와주세요. 이거면 돼요. 하나님, 도저히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냥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에고 에이미는 정말 이 정도의 의미였던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교회 안에 믿음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의 믿음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최충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이 물 위를 걷는 사건,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한데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목할 만한 한 명이 존재했죠. 어렵다고 낙담했던 제자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와야 된다고 계산 빨랐던 그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 도시락을 내밀었던 한 아이, 요한은 그 아이에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한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 모두의 능력의 한 걸음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까지는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느냐가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폭풍을 넘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멋지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고 실제로 몇 걸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멋지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요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냥 옆에서 지나가는 바람 한번 봤을 뿐인데 정확하게 그 순간부터 물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게 되네? 내가 진짜 걷고 있네? 이거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아, 여기하고 여기만 밟으면 되는 건가? 나 언제까지 걸을 수 있을까? 한순간에 바람처럼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 인생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때 얼마나 많은 바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곤 합니까? 하나님의 치유? 에이, 의사 잘 만났네요. 운 좋았죠. 아유, 돈이 있으니까 버틴 거지. 은혜는 무슨 놈의 은혜. 은혜가 밥 먹여줘요. 은혜라는 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면 인생 누가 고민해요? 물 위를 걷는 듯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수많은 바람들. 여기에 잠깐 귀 기울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폭풍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순식간에 가라앉아버립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소리 질렀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대단해 보입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그대로 빠져버려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라앉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도 잘 안 돼요. 말 그대로 말도 안 나오고 숨도 못 쉬고 꼬르륵하고 가라앉아버리는 이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부. 아무리 자기가 걷다가 갑작스럽게 빠져들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자기가 평생 동안 일했던 가장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라면 나와바리.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가 가장 자신 있다, 가장 익숙하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인생의 폭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도 너무나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설프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순식간에 나를 흔들어버리는 이 폭풍 속에서 부르짖는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손 내미시고 그를 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베드로가 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면 충분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딱 두 가지를 꾸짖으십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믿음이 작은 자요. 맞죠? 믿음이 흔들렸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도 따라하시겠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은요. 원어를 찾아보시면은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생각으로 갈라져서 갈팡질팡하다 이런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이게 디스타조라 그래요. 마음이 갈라짐.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끝까지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이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심의 실제적인 정체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예수님께 집중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유, 물질이,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세상적 처세 아주 잘해야 됩니다. 뛰어난 능력이나 자신감 필요할 것 같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필요하지 않아? 내게 맡겨야 해.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바람이 불어. 다시 한번. 바람이 불매. 우리가 이 바람에 잠시라도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가장 익숙한 가로 그곳이라 할지라도, 익숙함의 당연함, 내 자신감에 빠져들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주님의 품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삶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바람을 넘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마음에 갈라짐 없이 그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폭풍을 넘어서 물 위를 걷는 비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오직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것.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됐다면요. 주님과 베드로가 함께 기뻐하고 얼싸안으며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으로 해피엔딩, 결론을 맺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만약 그랬다면요. 저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더 무서운 폭풍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우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물조차 굴복하는구나. 그런데 베드로도 대단하지 않아?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대?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시작된 이 칭찬은 점점 그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 능력에 대한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자신조차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예수님 최고시지. 그리고 그 다음은 나지. 얼핏 예수님 높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 능력, 내 대단함에 도취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정말 큰 위험성, 바로 내면의 폭풍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에게 바람이 들어간다고. 사람이 바람이 차라리 밖에서 부는 게 낫습니다. 바람이 속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야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 바람둔 무는 쓸데가 없죠. 예전에 제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회를 위한 능력을 제게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솔로몬처럼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신다면 말입니다. 뛰어난 말씀의 능력도 너무 갖고 싶고요. 손대면 딱 기도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우와! 이런 치유의 은사도 너무나 갖고 싶은데 만약에 성도님들이라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원하고 있을까? 사역을 위해라는 변명 뒤에 숨어있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멋지게 목회하고 싶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욕망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금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금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내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부터 목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은사가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대의 자랑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폭풍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폭풍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세상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미켈란젤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겨우 14살에 보톨도 지오반니라는 유명한 미술가의 그는 제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톨도는 미켈란젤로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니?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더 많이 닦아야겠죠. 그런데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있다네. 자네에게는 분명히 재능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는가? 그러자 그 순간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그 이후에 정말 놀랍고 귀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24살이 됐던 때 정말 위대한 걸작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작품, 바로 피에타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은 질감과 아름다움을 가졌고 정말 놀라운 상상력은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명작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24살. 제가 24살 때 대체 뭘 했을까요? 아마 들으신 부분도 있겠지만요. 이 앞에서 보면 지금 보면 마리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피에타인데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만 이렇게 잘 보여?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보시면 다를 텐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작품을 정확하게 위에서 딱 내려다 봤는데 이렇게 보였대요. 이 위에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만든 게 피에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마리아에 비해서 예수님이 약간 더 연륜 있게 묘사가 됩니다. 엄마보다 아들이 더 연륜 있,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래서 미술가들이 그 말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작품이 피에타다. 근데 이 작품이 처음 전시됐을 때 작품을 보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대체 누가 만든 거야? 대단한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더래요. 그 미켈란젤로인가 하는 24살짜리가 만들었다던데? 아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걸 어떻게 24살짜리가 만들어? 이 말을 그만 미켈란젤로가 들어버렸습니다. 분노에 찬 그는 전시장에 밤에 몰래 들어가서 마리아 목에 걸려있는 띠에다가 이렇게 새겨버립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저기 써있는 게 그겁니다. 자기 이름을 딱 새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죄책감이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놓고 내 영광만 원했구나. 하나님도 세상 만드시고 이름을 안 적으셨는데 난 내가 뭐라고 여기다 내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나. 내가 만든 작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망쳐버리고 말았다.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 이후에 어떤 작품에도 자기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있는 것도 지워버렸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서명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봅니다. 대체 이런 명작은 누가 만든 거야? 거기 서명 있어 없어? 없지. 서명 없고 이 정도 작품이면 한 명밖에 없지. 누구겠어? 미켈란젤로. 우리 삶에 주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분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백성이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그 능력 역사가 우리 모두를 감싸며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수많은 폭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하셨고 어쩌면 지금도 몰아닥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미는 믿음의 한 발자국이 우리 기적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며 삶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안기는 은혜의 엔딩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폭풍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와라, 그물을 밟고 내게로 나와라.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오늘도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흔들어 놓는 두려움과 모든 의심, 욕망이라는 폭풍과 바람을 다 내려놓고 그 빛나는 영광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폭풍을 넘어 다시 한번 오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